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베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구약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는 악인들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위롭고 선한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인이 무병장수하고 악인이 고난을 겪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거꾸로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도리어 의인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악인들이 무병장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핑계로 항상 사람들은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 개입할 의지가 없든지 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불의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신자들도 혼돈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짓말, 투기, 협박 등등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서 잘 사는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굳이 이처럼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악인들을 도리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자가 그랬고 시편 37편 49편에서도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결하다는 이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죠. 믿는 자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행하시는 일의 기준이 바로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개혁 교약 하나님의 큰 일에서 지구의 선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아우슈비츠 감옥에 들어가서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 또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 오히려 성폭행을 한 죄수는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는데 그 폭행을 당한 사람은 얼굴을 드지 못하는 이런 일들, 뭐 이외에도 예를 들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왜 시인이 이런 식의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는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회의를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는가? 우선은 이 신이 바라볼 때 경건치 않은 악인들이 자신들보다 의인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잘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이 당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의 고통과 어려움은 겪게 되는데 그런 고난과 재앙도 겪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악인이라면 마땅히 당했어야 될 멸망은 당하지 않고 오히려 무병장수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자살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들의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목걸이는 일상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이고 옷도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것이죠. 따라서 교만이 목걸이요 그들의 강포가 옷이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악한 행동이 일상적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온다라고 또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흥화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살이 쪄가지고 눈까지 솟아나올 정도로 그렇게 악인들이 살이 찌고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을 시인은 목도하고 그들은 살찜으로 눈까지 솟아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득도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로 말하면 연봉 1억 2억씩 그들이 일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또 얼마나 교만한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대의 교만이 신적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74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3권의 주제는 황폐화라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실을 74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편은 개인적인 신앙의 회의, 74편은 공동체적인 신앙의 회의를 가리킨다라고 볼 때 지금 여기서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방 군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방 군대를 염두에 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악인들은 이처럼 교만하고 그들은 마치 신적 순에 이르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까지 했습니다. 랍사게처럼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했었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순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들까지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에 대한 모습을 쭉 관찰했던 시인이 마지막 12절에서 뭐라고 요약을 하는가 하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목격한 이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이 어떻게 의인들보다 저렇게 더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은 저처럼 승승장구하는가 하는 신앙적 회의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의 정제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고 마음을 순결하게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런 고백이 헛되다,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했던 자신의 경건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런 뜻이죠.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름대로 신앙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회의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시인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고 특별히 시편 31편에 경고,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그 경고도 잊어버리고 그는 시기하고 질투했고 뿐만 아니라 실족할 뻔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신자는 근본적으로 실족할 뻔할 수 있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배도하거나 완전히 자빠져 있지 않다는 것을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의 본성대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적 회의와 의심과 좌절과 절망감을 만약에 그냥 가감없이 다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 악행을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믿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적 회의를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했더라면 그것은 또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는 그런 죄가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해야 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공공연하게 자신의 신앙적 회의를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에 이런 신앙적인 회의감, 절망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완전히 실족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상담가를 찾아갔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관한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황 때문에 시인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본래 출간할 계획이 없었다가 자기 필명으로 책을 하나 써냈는데 그게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세상의 슬픔을 정말로 공감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랬다면 나 자신의 슬픔에 이토록 정신을 못 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얼마든지 동참하고 헤아릴 수 있는 존재로 알았는데, 실제 자신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가 이처럼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정신을 못 차리는 존재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신앙적 삶을 살 때, 신앙의 실존적인 삶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적 회의는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그렇게 다루십니다. 만약에 시험과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평소에 갖지 못했음을 그 당사자는 자각하게 되겠죠. 만약에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냈다면 평소에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그런 정도의 시험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시인이 이런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으로는 또 이성적 논리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악인들에 대한 부러움과 이로 인한 영적인 혼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 곧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악인들의 최종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고민과 관찰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지 못할 숙제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 아무리 질문해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그런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뭐 사가랴처럼 뭐 천사를 봤다든지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야처럼 거룩한 환상을 봤다든지 이런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각과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했던 시편 63편 3절 말씀대로 시인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문제 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짐승과 같은 존재인지를 2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짐승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교제하고 만난 결과를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얻어낸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단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문제, 신자라면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신앙적 회의와 또 절망감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주문하고 골라 먹을 수 있는 음식 메뉴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만 좋다. 나는 자비만 좋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단일하면서도 많은 맛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맛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매운맛도 갖고 있습니다.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시편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후로 12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1절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악인들이 하는 말에서 나온 언급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을 전제로 한 영적 사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무엇보다 마지막에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이런 사실에 기초하지 못하면 신앙의 깊은 회의감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라는 이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가 지금 현재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는 그 말은 단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종국에서 일어날 그 일을 결론으로 삼고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 경험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봐주느냐 봐주지 않느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고 악을 절제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동기로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다면 옳다는 그 일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헌신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그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신앙적인 깊은 회의감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가 결국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적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본성대로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빤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셔서 그들이 갑자기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종말이라고 할 때 종말은 궁극적 종말을 말하지 죽을 때 종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절에 악인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요? 고통 없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너 어디 죽을 때 평안히 죽나 보자라고 하는데 평안히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면 안 돼요. 때로 의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뭐 암에 걸려가지고 막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리다 죽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근데 반대로 전혀 예수 안 믿고 잘 살았는데 얼마나 평안하게 죽는 사람인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의 종국은 죽을 때 죽기 직전의 상태와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의하면 둘째 사망,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종말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우리의 행한 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생명체와 행위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것인지, 어떤 자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참고로 그들의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더듬는 꿈처럼 사라져버려요. 역사 유물관 방문해 보신 적 있죠? 한때는 찬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녹슬었어요. 성자의 하나님을 만나 악인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악인들의 형통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회고하면서 참 내가 어리석었다. 아까 짐승 같았다 그랬죠. 짐승이라 그랬죠. 21절에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다. 칼처럼 찔린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상했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도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조리한 상황 자체가 이 신자의 양심에는 마치 심판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의롭고 바르게 사는데 삶은 어렵고 악인들은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더 잘 사니까 그 삶 자체가 시편 기자한테 심적인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신자는 진정한 현실이 뭔지를 확신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오른손으로 붙드셨다 그러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교훈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진행되는 동작을 의미하는데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교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나님 이외에 더 소중한 재산이 없다, 분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했는데 그들의 번창 때문에 실족할 뻔했는데 그런데 주의 손에 붙들리게 되므로 성소의 주인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인들의 종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라 고백했던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분기시라 고백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찬송 부르고 헌상하고 교제하면 신앙생활이냐? 그거 필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내 삶의 궁극적인 토대와 근거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한 일이 일어나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의 종국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그 후에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실족할 뻔해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가 21절 28절 두 절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마지막 절인 1편 6절처럼 경건하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미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죠? 주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음녀처럼 주를 떠난 사람이에요. 반대로 의인은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악인들의 종국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마지막에 무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는 성도들의 대표자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생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73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의 번영과 권세를 시기하여 믿음과 또 신앙의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될 때 그때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악인들의 종국을 기억해야 되고 의인들은 악인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묵상할 수 있는 성소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인생에 대한 바른 시각과 자세와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시편 73편의 교훈입니다. 저는 이 교훈의 입각에서 세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을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토마스 멘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가치한 것은 높이고 가치 있는 것은 무시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잠시만 기다려보라. 그러면 당신은 불평할 이유나 경건의 실증을 낼 이유나 악인들과 어울려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악인들이 자기들을 높일 때 파멸의 길이 멀지 않다. 심판의 사닥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사람을 누가 부러워할까? 멋진 말이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뭐라고 가리키죠? 심판의 사닥다리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가치한 것은 높이고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신자는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모든 해결책은 환난 그 자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음의 기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남들이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수요기도에 나온 분들은 그런 면에서 칭찬해 주고 싶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실재를 분명히 인식할 때 자기 실재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실재를 누리게 될 때, 알게 될 때 양심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보다 크시거든요. 왜 정신병이 걸립니까? 왜 우울증이 걸리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양심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 이성과 양심 안에서만 판단하니까 이런저런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는 표현이 사실 많이 나타나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23절에 신이 무지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랬잖아요.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지극히 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무거운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계속해서 회의, 절망, 시기, 질투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종국을 시인은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실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도 지나가지요? 지나갈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하다, 가치 있다 하신 것 이외에는 애정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루터는 재물과 친척을 떠나보내라. 이 유한한 생명도 떠나보내라. 그들이 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의 진리 앞에 섰던 것입니다. 통일 찬송가 533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쓴 찬송시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주 없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깰 때 항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의 생각만 하게 해달라는 그런 찬송이죠. 이런 찬송을 항상 부르시면서 삶이 고달프고 어리고 힘드셔도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실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은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악인들의 형통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지속하고 실족치 않고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담 안에 타락한 세상 안에서 삶이기에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신종론에 대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일조차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일조차 참으로 헛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지만 그러나 신자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그 모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원리와 계시를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그 심판의 때를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이 귀한 교훈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오늘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들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니 복이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시고 공적 예배에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간구하는 심령과 간구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 모습이었던 것을 저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20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보혜사 성령이 임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아무리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결코 산 영혼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의 참된 임재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 용맹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체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